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첫 찬양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1절 가사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치실 병이 아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찬양곡의 가사 내용은 로마서 6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벌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실 성경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15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찾아와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관습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도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자기 부모에게 부모님께 드릴 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 버렸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예언한 말이 꼭 들어 맞는다.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비한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라고는 사람이 만든 계명일 뿐이다. 예수께서는 모인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듣고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도록 하여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듣고 화가 나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모두 뿌리 뽑힐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들이면서 다른 눈먼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청하였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도 아직 그 뜻을 모르느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한 짓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헐뜯고 모욕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자 그 지방에 살고 있던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이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청했다. 저 여자가 줄고 소리치며 따라오니 그만 돌려보내시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찾으라고 보내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식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 장하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많은 사람이 무리 지어 예수께 왔다. 그들은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말 못하는 사람들과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데리고 온 병자들을 예수의 발 앞에 눕혀놓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성해지고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니 몹시 가엾구나. 그들을 굶긴 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그랬다가는 돌아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런 외딴 곳에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빵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하셨다. 그러고 나서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예수께서는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였고 제자들은 그 빵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먹고 남은 것을 제자들이 모아 광주리에 담아보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도 음식을 먹은 사람은 4,000명이나 되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재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최초의 언약에 관한 구절입니다. 우리말로는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모든 것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사실 이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여자에게 접근해 그를 속였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속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남자에게 주니 남자도 먹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사건에 연루된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남성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 후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예언이면서 언약입니다. 이 예언은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며 결국에는 여자 후손이 승리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몇 가지 용어의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용어의 정의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연구할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원수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적대감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선과 악의 전쟁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여자 후손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여자의 씨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상 후손으로 번역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뱀에게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 후손 곧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짓뭉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상대방이 오기를 엎드려 기다렸다가 덮쳐서 뭉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그렇게 상하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머리는 몸의 중요한 부위입니다. 모든 권위와 통제가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왕의 왕이며 주중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므로 다스리는 권위가 있습니다. 한편 사탄도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꿈치는 머리에 비하면 덜 중요한 부위입니다. 머리가 상하면 죽을 수 있지만 발꿈치가 상하면 절뚝거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잠시 죽게 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그리스도를 죽일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여자 후손을 중요하지 않은 부분,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되므로 그 생명을 뺏기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사탄의 잔인성과 여자 후손을 해치려는 그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를 돕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은 사탄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능력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탄의 계획을 좌절시킨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와 이 여자, 곧 너의 후손과 이 여자 후손 사이에 적대감과 전쟁이 일어나게 하겠다. 여자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고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자신이 상대할 전쟁의 상대가 이 여자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여자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사탄이 그 아이, 곧 이 여자 후손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는 이 전쟁에서 영원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할 이 여자 후손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곧장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아벨은 의인이었고 가인은 불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희생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희생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을 드렸으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드린 희생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드렸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희생을 받으셨고 가인의 희생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화가 난 가인은 그의 형제 아벨을 죽여 땅에 묻었습니다. 불경건하고 악한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이자 지옥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여자 후손 가운데 의인은 죽고 악인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 당시 지옥은 쾌재를 불렀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구속의 경륜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장차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한 사람을 여자 후손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또 다른 아들인 셋이 있었습니다. 셋은 의인이었지만 가인은 여전히 불경건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셋의 경건한 후손과 가인의 불경건한 후손은 서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두 후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는 창세기 10장을 다룰 때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들이 한동안은 서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두 부족 간의 교훈인지 아니면 일부 다처제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누구라도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고 이 현상은 지속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숨을 쉬는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경건한 후손이라도 불경건한 후손과 분별 없이 결혼하게 되면 결국에는 불경건하게 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위스 인터라켄 외곽에 나란히 흐르는 두 개의 작은 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다른 강에는 흙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강이 하류에서 합류해 하나가 됩니다. 두 강이 합류한 직후 한동안 한쪽으로는 깨끗한 물이 흐르고 다른 쪽에는 흙탕물이 흐르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이내 흙탕물로 변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동무가 있다면 우리가 취할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악한 동무처럼 되거나 악한 동물을 선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동물을 떠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분별 없이 서로 섞이게 되면 결국에는 모두 다 악해지고 맙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방주를 지어 이 세상을 구했습니다.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해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 후손을 이어갔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산에 머물렀습니다. 그 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렸고 그것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술에 취했습니다. 일은 항상 이런 식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경건했던 노아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홍수 이전에 있었던 악이 홍수 이후에도 이렇게 되살아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열 세대가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을 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부근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후에는 갈대아 북부 지역 헤브론에서도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차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원래 여자의 씨, 곧 여자 후손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사례와 결혼했습니다. 사례는 후에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하므로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를 통해서는 후손을 가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설령 사라가 임신한다 하더라도 순산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승리한 것일까요? 아마도 지옥에서는 또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여자 후손이 태어나야 하는데 후손을 낳아야 할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이니 말입니다. 사라가 임신하여 출산하려면 기적이 두 번 일어나야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의 기적이란 첫째, 사라가 임신할 수 있도록 몸이 고쳐져야 하는 것과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사 출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가능한 분입니다. 마침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한동안 쾌재를 불렀던 지옥의 웃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늘과 땅이 웃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후손이 계속 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뵈지 못하는 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는 75명으로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이미 애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세상에 가뭄이 들어 여차하면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을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이집트에서도 여자 후손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왕 파라오 때문에 여자 후손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 파라오가 히브리인이 낳은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자 후손은 파라오 딸인 공주의 집에서 살았던 모세에 의해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조를 죽이라고 한 파라오가 궁궐에서는 자기 손자 모세를 무릎에 앉히고 규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은 나중에 이집트를 열 가지 재앙으로 몰아넣을 바로 그 아이를 파라오가 기른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 후손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열두 지파 가운데 유다가 여자 후손을 이을 지파로 선택을 받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후손이 여자 후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사탄은 골리앗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후에는 사울을 통해 죽이려고 했고 그 후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여자 후손이 나타나도록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이것은 다윗의 수완이 차서 그런 뜻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 이스라엘 나라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맙니다. 다윗의 후손이 남방 유다를 다스리고 불경건한 왕들이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사악한 여자와 혼인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방 유다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역사상 이세벨에 버금갈 만큼 사악한 그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말씀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국 시민된 우리 자신들의 기도의 형태와 생활을 점검하고 또 이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문을 통하여 모범된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며 기도 생활에 좀 더 바른 믿음의 자세를 점검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가르침의 대상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면 아마도 다를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에 관계없이 같은 문구를 반복해서 암송하는 예언불이나 주문과는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고 그런 입장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의 자세에서 옳지 못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균형 있는 기도의 모범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에서 그때 당시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에게 주는 1차적 의미와 시간적 역사를 뛰어넘은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바로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는데 누구든지 기도를 할 때는 먼저 그 대상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이 기도해야 할 대상을 이렇게 가까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름에는 이 우주의 충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고백도 담겨 있으면서도 그분은 우리의 가까운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 우리에게 기도의 출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름 붙인 존재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또 기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 당시에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하심으로써 성령의 오심과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사실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의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곧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짐을 구체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인 오늘날에는 나라의 임하옵시고 라는 기도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나라가 또다시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의미는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통치가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사회에, 세계에 이루어질 것을 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기도의 내용은 좀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왔습니다. 사실적으로 제자들 당시의 상황에서는 하루의 양식은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제였고 주님은 사실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오늘의 기도의 모델로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과제들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적인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연결됩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할 수 없고 완전히 용서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를 받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상관관계 속에 있는 도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사죄는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고 물 속에 죽고 물에서 올라와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될 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기도의 항목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늘의 사람들의 과제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기도로 여겨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는 당연합니다. 바울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기도의 종결은 이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죽기는 싫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보다는 먼저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아무리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어도 그 기도의 응답의 권한은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야말로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암송하거나 이 내용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대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그랬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이 요청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쭈어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 요구에 응하신 주님의 답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의 모델이므로 의미를 생각지 않고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은 아직 기도할 줄을 모르는 어린 신앙의 사람들의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것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그 기도문을 암송해야 된다면 마태복음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말씀도 역시 같은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명령이 빠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기도의 권한은 우리 자신의 경건이나 의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희생 때문이고 그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그러나 체계적이거나 아름다운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만 주님의 뜻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기도의 말이 서투르다고 문제가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주님 자신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말이 아름답지 못하거나 허술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구하는 표현은 아주 단순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알아차리듯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하고 진실하다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 기도의 영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범적인 기도는 자기 자신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주를 품고 이웃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기도임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6절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 이 틀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되 온전치 못하다고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에게 이처럼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구의 최북단 알래스카에서 송출하는 이 전파가 알래스카를 넘어 러시아, 중국, 한반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